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중 전사한 미군 유해가 곧 송환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남북한 사이 체육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핵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Discussions are ongoing and they're going very, very well. We have no rush for speed. The sanctions are remaining.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들을 돌려받았으며 지난 9개월 동안에 미사일 실험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과의 핵 협상에 속도와 시간 제한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이 뭔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동안에 그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하 고위 관리들이 얘기했던 전형적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괄 타결을 통한 속전속결식 북한 핵 문제 해결 이런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여기에서부터 크게 말하자면 엇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현실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북한 측과 직접 만나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다 보니까 일괄 타결식 말하자면 해법은 결국은 통하지 않는다.
네.
서로 간의 주고받기식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할 길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그리고 동시적 핵 문제 해법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 완연합니다.
네.
바로 이런 그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됐고요. 왜냐하면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먼저 카드로 내놓고 또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상응 조치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말하자면 일종의 그 타임라인 시간표를 만드는 것조차도 그 입장을 서로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네.
현실은 시간표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판단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지금 이렇게 변한 게 언론을 의식한 측면은 없습니까? 최원기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북한 핵 문제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요새 지금 자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을 의식한 그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그 6월 12일이죠. 그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그 일괄 타결, 그러니까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 단숨에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딱 부러지게 무슨 기한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비핵화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 아주 그 입버릇처럼 기회가 되면 서두르지 않겠다.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또 마크에서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그 현실적 인식, 비핵화가 그렇게 단숨에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협상 전술상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서 얘기를 해보고 이제 이런 얘기가 부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우리 편이니까 북한이 먼저 어쨌든 비핵화 그 리스트를 내놓고 비핵화해라 이런 일종의 협상 전술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것이 미국이 이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언론을 의식한 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그 당과 이제 국가가 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저 정상회담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저 노동신문이나 방송이 다 그렇게 쓰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민주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그 신문 방송이 항상 그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을 감시 견제하는 게 그 일차적인 사명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신문방송이 항상 이걸 비판합니다. 저희가 보도에 들었듯이 알맹이가 없다. 전에는 왜 CVID 얘기를 하더니 왜 이것이 빠졌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뭐 미군 유해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이렇게 항상 비판하는 것이 그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회 전반의 일종의 그 공론, 그 여론이 형성되고 또 이것이 정기적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정치인들의 심판을 받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정상회담을 했고 이것이 성공을 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일반 여론의 좀 기대 심리를 낮추는 언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북한에 어떤 압박이 될 수 있나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한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서게 된 것 자체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낀 것이고 이런 압박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하려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압박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북한이 말하자면 이거에 대해서 그 협상을 통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또는 제재 해제는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비핵화를 서둘를수록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지 않는 상황에서는 변화가 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신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가 정권으로서는 정권 창건 65주년이 됩니다. 70년인가요? 48년이니까. 예, 그렇다면 그 구구절인데요. 구구절이 정권 수립일입니다. 이 구구절을 맞아서 말하자면 경제가 좀 나아지고 또 투자도 들어오고 제재도 해제되고 이런 상황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텐데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고 핵 포기 의지를 밝히면서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9월 달이 아니더라도 10월이면은 당 창건 기념일이 됩니다. 이 시점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병진 노선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동안에 핵 무력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변화를 가해서 전략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국내 경제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정권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 안에 최대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덜 수 있는 길이 생겨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는 북한은 시간에 쫓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국 측의 발표는 북한을 압박하는 시간에 쫓기고 있는 그런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들이 못한 북한의 비핵화를 자신이 이뤄내겠다고 공언을 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빨리 이 종결을 짓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저렇게 그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걸 내놓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척이 이제 시원하게 지금 안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행정부라고 시간이 뭐 마냥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뭐 지금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만은 아, 미국도 역시 정치적 일정, 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이제 11월이 되면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요.
네.
중간선거가 되면 여론에서는 이제 그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아, 그렇기 때문에요. 11월 전까지는 최소 한 두세 가지의 어떤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아, 북한이 이미 그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군 유해송환이 있고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창리 그 미사일 시험장 파괴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것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난번에 그 폼페오 그 국무장관이 평양 가서 합의한 게 워킹 그룹 실무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검증 등 비핵화에 대한 앞으로의 최소한의 어떤 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증은 어떻게 하고 뭐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떠한 것을 미국과 북한의 양측의 그 단계별 동시적 행동 조치에 따라서 시간표를 만들어서 일종의 그 로드맵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당장 뭐 11월까지 다 뭐 비핵화가 되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간표를 갖고 11월 중간선거를 맞아야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약속한 거는 다 받아냈고 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이게 없이 이제 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거기 때문에요. 아, 미국 북한도 뭐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서두르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것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핵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게 비핵화 달성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리고 또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도 불구하고
예.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미국의 목표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 폼페이오 장관은 한때 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안에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완료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랬죠.
그리고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분은 1년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네.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사실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1년 안에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북한이 이후에라도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다면 시간표 작성해서 뭔가 일정을 빨리 앞당기면서 기술적으로 상당 부분의 비핵화를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예.
달성할 수 있는 길은 있다라고 보고요. 미국이 그런 목표까지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진영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또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 기자?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미북 관계 또 뭐 핵 문제, 비핵화 문제 이제 커다란 국면 전환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부터 6월 12일까지 아니면 작년 가을부터 뭐 이번 6월 12일까지는 역시 그 가장 그 초점은 핵 문제를 그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싱가포르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모든 초점, 모든 준비, 모든 논의가 그야말로 미북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춰졌고요. 지난번에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이 최초로 그 정상회담 이후에 평양에 가서 고위급 회담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몇 가지 합의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워킹그룹, 그러니까 실무그룹을 만들자 이런 건데요. 실무그룹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미국과 북한의 그 어떤 요구 내용을 합의할 하나의 비핵화 일정, 시간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소강 상태고 좀 교착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에서는 비핵화를 빨리 해라. 아, 당신네들이 신고도 하고 검증도 하고 폐기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북측에서는 아니 저 6.12 정상회담 거기 보면은 미북 관계하고 평화협정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얘기는 안 하고 비핵화만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북한 표현을 빌면은 강도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둘 사이에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두 개의 입장,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나로 조율하는 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걸 하려면 역시 그 이제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협의체가 가동이 되려면 당연히 그거를 그 누군가 그걸 담당할 사람을 이제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로 그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하고 최선희 그 북한 외무성 부상 이제 실무회담을 했는데요. 이제 당시 약간 이건 좀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필리핀 대사가 북한 문제에 나서서 이제 실무회담을 한 건 좀 이상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곧 누군가를 성김 대사든 아니면 다른 제3의 인물이든 지정을 해서 실무 협의를 빨리 가져야 이제 비핵화 그 시간표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둘러싸고 이 언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죠?
예, 많이 다릅니다. 그 보시면은 주류 언론들 뉴욕 타임스라든지 CNN 방송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들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사실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협상의 진전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류 언론들의 평가는 사실 매우 박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있고요. 또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 언론의 입장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트럼프에 대한 반트럼프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속성 도 적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6월 달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60%가 넘는 미국 일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요. 특히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하는 미국인들이 7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았고요. 그런 걸 보면 미국 언론들의 그 비판론 이런 것들도 일부 그 말하자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일관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좀 잃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 예로서는 일관성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난해에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해가면서 북한과 계속해서 적대강면에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미국 언론들 대부분 대화에 나서라라는
네.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정작 대화로 돌아서는 국면에서는 서두른다라고 하면서 비판론으로 상당히 돌아섰던 게 있고요.
네.
객관성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양보한 것은 연합훈련, 한국과의
네.
연합훈련을 유예한 것이 전부다라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북한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훈련만 양보했다.
네.
큰 양보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했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네.
또 억류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무리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시한이 없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군 유해 송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주 안에 첫 번째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폼페오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e're making progress along the border to get the return of remains, the very important issues for those families. We think
폼페오 국무장관은 유해 송환은 전사자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고 북한이 한 약속이라며 2주 안에 송환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가장 궁금한 것은 미군 유해 송환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인데요.
네, 아직 뭐 확고한 그 날짜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 언론은 대체로 그 한국 전쟁 그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오는 27일에 맞춰 그 송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미군 기관지죠, 그 성조지가 최근 그 서울발에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게 있는데요. 그동안 그 장성급회담 이제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7월 27일 날 아마 그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지금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미군 그 수송기가 북한에 가서 한 50여 구를 그 인수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그 서울 근처에 있는 오산 미군 공군기지나 또는 하와이에 있는 공군기지로 이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 송환이 이미 지난달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던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유해 송환 부분이 있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 달여 전에 공개 석상에서 2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송환된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나중에 이게 좀 성급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긴 했지만요. 적어도 그러나 7월 초에 6일과 7일 이틀간에 걸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세 번째 방북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이때는 유해 송환이 이뤄질 것이다. 유해가 인도돼서
네.
미국 내로 말하자면 반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없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빈손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오면서 뭔가 자신들이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라든지 말하자면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 중요한 얘기들을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네.
비핵화에 대해서만 요구를 계속 했다라는 얘기죠. 북한 측 주장으로는. 그러면서
네.
아예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고까지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을 사실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네.
유해 송환을 기대했던 것을 생각할 때 미국의 여론이 상당히 싸늘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200구 얘기가 나왔는데요. 왜 또 이 50구로 줄었나요?
네, 이것이 뭐 이거 자체가 뭐 확인된 얘기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미 그 200구 얘기를 했습니다. 200구를 돌려받았다까지
예.
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미군 기관지 성조지 그 보도에 따르면 59에서 55구 정도다 이런 얘기 나와서요. 그래서 이것이 성조지 보도가 맞는데면은 한 4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래서 왜 200구 얘기가 나왔다가 59가로 줄었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 저 궁금증이 있는데요. 아직 뭐 이거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만일 그 7월 27일 날 돌려준다면은 이게 보도대로 59가 될지 아니면 다시 처음 얘기한 200구가 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만일 59가 맞는데면은 이것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그 북한의 그 협상 전략인 그 살라미 전술. 그러니까 200구를 이미 발굴해 갖고 있는 걸 한 번에 돌려주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 번 생색내는 것밖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으로부터 받은 게 없으니까 이것을 200구를 한 목에 주지 않고 네 번으로 나눠서 주겠다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좀 그 송환되고 구체적인 그 유해 발굴 규모가 좀 그 확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뭐 늘 얘기한 대로 정상회담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은데요. 이 유해 송환이 일단 이루어지면 그런 비판이 좀 누그러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해외에서 전쟁 중에 전사한 자국민을 끝까지 말하자면 찾아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전쟁 유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당히 이것은 감성적인 부분이고요.
네.
또 인도주의적인 사안입니다. 비핵화의 말하자면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유해 송환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북한이 유해 송환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또 정상회담 합의에 이행해서 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미국 측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북한의 추가 조치와 함께 비핵화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군 유해 송환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늘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정제유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그 9월 그리고 12월에 그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 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그 화성 15형을 발사를 하자 미국과 중국이 나서서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대북 제재 결의 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한 그 2397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북한의 그 핵무력 완성을 막기 위해서 석유를 그 제한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이 보면은 원유는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정제유 그러니까 휘발유나 그 디젤유 같은 겁니다. 이런 정제유는 50만 배럴로 제한을 한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의 그 석유를 상당히 차단을 해서 북한의 그 핵개발 핵 이걸 막자 이런 얘기였는데요. 최근에 그 미국이 그 유엔 그 안보리 그 제재위원회 그 자료를 보낸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환적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그 89차례에 걸쳐서 해상에서 그 불법 환적을 해서 여기서 수입한 것이 그러니까 정제유 그러니까 기름을 들여온 거죠. 휘발유나 그 디젤유 같은 걸 들어와서 이것이 그 상한선에 한 3배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 150만 배럴을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한선을 초과해서 밀수를 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북한의 그 추가 정제유 수입을 차단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그 문서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환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예, 환적이라는 게 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지 않습니까?
네.
바꾼다는 거고
네.
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적, 그러니까 네. 실른다, 바꿔서 실른다, 바꿔치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네.
해상 운송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송 중인 화물을 다른 운송 수단에 옮겨 싣는 것, 이것이 환적입니다.
네.
바다에서 두 척의 배가 만나서 한 척이 싣고 가던 물건들을 그 대기하고 있던 다른 배에다가 옮겨 싣는 것 이것이 환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그 정제유 수입으로 북한 에너지난이 풀렸나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그 북한이 원래 그러니까 제재받기 전에 이제 사용하던 양이 이제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유엔 안보리 그 정보기관들은 대개 정제유만 놓고 보면 연간 한 500만 배럴을 써왔다. 그러니까 500만 배럴이 수요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그 10분의 1 50만 배럴로 묶었고요. 환적이 지금 89차례 있었는데요. 이것을 다 계산 또 밀수 이런 걸 계산해봐도 충분히 감안을 해도 한 200만에서 30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적을 많이 하고 밀수를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잘해야 한 연간 수요량의 절반 그 정도밖에는 수입을 못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북한의 그 에너지난 기름 급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또 나온 뉴스들,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한국과 일본을 드나들었다. 이것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로 가서 거기에서 환적이 돼서 한국 등을 드러들었다.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이 한국으로 수입됐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러시아에서 환적이 된 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말하자면 러시아에서 환적이 된 것이 북한산 석탄인지 이 부분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유엔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온 석탄이 북한산인지가 확증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이제 아직 수사 결과라 그럴까요? 조사 결과를 네. 좀 지켜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은 뭐 언제나 제재가 좀 해제돼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제재가 그러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뭐 비핵화를 다 하면은 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여태까지가 그 약간만 말이 바뀌 합니다만은 대체로 어쨌든 비핵화 다 되면은 그 다음에 제재를 푼다 이런 얘기 또 비핵화를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제재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그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것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한 10여 개의 그 제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북한이 거기 보면 단서 조항에 비핵화를 하면은 이 제재를 좀 풀 수 있거나 그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역시 그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이 이것을 판단해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제재를 풀 수 있는 건데요. 아직 그 미국에서는 제재를 풀 만한 그런 그 근거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잠시 후에는 남북 간의 체육 문화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남북한 사이에 체육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북한 탁구 대표팀이 처음 출전하는 국제 탁구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군요.
예, 그 한국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면 남북한 그 정상 간의 그 합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이 스포츠 이런 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재하고는 관련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그 활발하게 더욱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스포츠 교류가 특히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탁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탁구대회도 특히 단일팀이 구성돼서요. 남북한이
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남북한의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고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남북한이 앞으로도 이런 단일팀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 북한의 함유성 선수가 일본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것이 큰 뉴스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대전에서 그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함유성 선수가 그 젊은 선수입니다. 그 21세 이하 그 남자 단식 결승에 그 출전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일본의 그 삼바 고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세트 스코어 그 3-1로 우승을 차지하고 그 챔피언이 된 겁니다. 우승을 해서 그 대단히 그 언론 관계자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다음 달에 열리는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에서는 아예 공동 입장도 하고 또 팀을 아주 전체를 단일 팀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전체 단일 팀은 아니고요.
아, 네.
세 개 종목에서 단일 팀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시안 게임에서 이렇게 공동 입장하고 또 일부 단일 팀을 만드는 거는 남북한 정상이 그 합의한 이후에 교류라든지 네. 또 화해 협력에 합의한 이후에 국제 기구,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행사에서 단일 그 팀을 만들고 공동 입장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네. 이번에도 팀별로 단일 팀이 구성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성적이 꽤 잠깐 동안의 훈련인데 잘 호흡이 맞았다는 그런 것도 많이 뉴스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아시안 게임에 참석을 해 달라고 초청을 했는데요. 이것이 성사가 될까요?
상당히 그 궁금한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내달 그 자카르타 팔렘방 그 아시안 게임에서 그 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 이제 그 공동 입장하고 몇몇 종목에서는 이제 같이 그 단일 팀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인데요.
네.
인도네시아의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최신 그 외신을 통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다 초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오게 되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 정착에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초청하는 거냐 가능성이 높냐 그랬더니 초청은 했는데 아직 어느 쪽으로부터 아직 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네. 상당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일 저 그 두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이제 오게 되면은 상당히 그 지난번 판문점 회담에서 이제 두 번 만나는데요. 제3국에서 이제 얼굴을 맞대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요. 언론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포츠 교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또 부천에서 영화제가 열렸는데 북한 영화가 공식 상영이 됐다고 하죠?
예, 부천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굉장히 한국 내에서는 잘 알려진
네.
국제영화 행사입니다.
네.
북한의 영화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리에 상영된 적은 사실 없었는데요.
일반인도 볼 수 있게.
예,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부천 국제영화제에 북한 영화 거의 10편 가까이
네.
그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하자면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북한이 상당히 많이 북한을 보는 눈이 열리고 있다고 할까요?
네네.
북한에 대한 문호가 많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아직도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체제 선전 영화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호감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진전되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영화까지도 한국에서 공개리에 일반에게 상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우려가 있긴 있지만 한국의 이 영화 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해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정치성을 띄거나 뭐 그러면 그거를 또 걸릴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또 보는 또 그런 견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간단히 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미국과 북한 관계 또 한반도 정세는 일종의 그 약간 그 큰 그 드라마 뒤에 일종의 그 소강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월부터 시작돼서 이제 6월 10일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큰 드라마 하나가 이제 마련이 됐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서 이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요. 일종의 그 숨고르기 이런 국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빨리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또 이래서 비핵화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예를 들면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령 백악관에 온다든가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얼굴을 맞대서 이 비핵화의 그 추동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와중에 미북 정상회담을 그 만드느라고 굉장히 막후에서 그동안 그 문재인 대통령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국의 그 중재 역할, 평화 촉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군 유해 송환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체육 문화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